저희 집사람 때문에 제가 아주 요즘 편하게 사는 건지 복잡하게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재작년인가에 제가 요르단에 갔었어요. 요르단에 가가지고서 선교사님들을 다 저녁을 초대했습니다. 제가 선교제에 가면은 할 게 없거든요. 담임 목사 할 역할은 저녁 사주는 거니까 격려해드리고. 그래서 한 30명이 모이셨는데 선교사 협회 회장 되시는 분이 저를 열심히 소개하더라고요. 뭐 베델교회 담임 목사에 뭐 하여튼 있는 겁니까 다 얘기했더니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더니 마지막 가서 그런데 이분이 그 이해실 사모의 남편입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오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 그럴 줄 몰랐어요. 저는 남포교회까지. 그래서 제가 요즘에 명함을 안 갖고 다니고 제 와이프 명함을 갖고 다닐까 합니다. 그냥 제가 이 사람 남편입니다. 그런 게 낫겠더라고요. 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선 목사님한테 제가 배웠어요. 신학교 때. 에베소도 강의도 배웠고. 그러니까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또 목회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합동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그 교수님들에게 다 골고루 잘 배웠는데 두 분에게 특별히 배운 기억이 나요. 박영선 목사님하고 김성수 교수님. 참 제가 잊지 못할 두 분의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평범하게 보는 걸 용납하지 않았던 분이 박영선 목사님이세요. 당연한 걸 당연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게 도전적이 돼가지고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말씀들을 이제 특별한 새로운 안목으로 또 해석해 주셔서 성경을 보는 눈이 많이 열렸죠. 그리고 또 논리적 사고 이것은 두 분에게 제가 공통적으로 배웠어요. 성경을 볼 때 어떤 건 믿음으로 그냥 믿어야 되지만 상당히 그 논리적 훈련을 통해서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가르쳐준 귀한 선생님 두 분이 계셨는데 우리 박영선 목사님께서 그때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성수 교수님은 열 가지를 알면은 한 가지밖에 말을 못하고 박영선 목사님은 한 가지를 하는데 열 가지를 한다고 누가 더 잘 가르치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바탕 웃고 그랬었는데 참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저녁에 또 와서 특강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달려왔는데 이대원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도대체 무슨 그 주제로 강의를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아무거나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포교회는 뭐 강사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가는 교회라 그래서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하고 싶은 얘기라기보다 자주 하는 얘기가 그 한인교회 얘기예요. 한인교회 얘기. 그래서 제가 한인교회 목회를 한 15년째 지금 하다 보니까 한인교회에 대해서 조금 그 할 얘기가 좀 생겼어요.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와 관련해서 한인교회 얘기죠. 그리고 또 세계 선교하고 관련해서 한국교회 얘기. 그래서 이것이 한국교회에 계신 여러분들하고 무관한 얘기는 아니고 그저 이렇게 수련회 와가지고 또 좀 저녁 잡수시고 배도 부르시는데 딱딱한 얘기가 아니라 특강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제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석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평상시 말씀을 읽으실 때 아마 그냥 지나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도 늘 지나치다가 어느 순간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었어요. 여기 이제 그 배경을 제가 말씀 자세히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다고 볼 수 없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두 파가 있었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다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가해진 핍박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가해진 핍박이 아니었겠는가. 더군다나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또 핍박의 선봉장이었던 사도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 그 회당에서 일어난 신학적 논쟁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또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도 히브리파가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들이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졌는데 이들이 흩어진 이유는 거룩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그들에게 땅끝까지 갈 것을 명령하셨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거든요. 복음을 전하러 능동적으로 흩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흩어지지 않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일부러 핍박이라는 환경을 만들어서 흩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그 전통적인 해석을 2000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물론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대부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흩어진 것은 거룩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 보면 이제 자세히 보시면 19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이죠. 굉장히 인종적 배타주의자들입니다. 철저하게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흩어졌는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유대인에게만 전하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땅끝까지 가라 그러실 때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핍박을 피해서 살아남겨서 도망간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있었어요.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 무명의 몇 사람이에요. 이름도 안 나와요. 뭐 사도 바울이라든지 바나바라든지 이런 거창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무명의 몇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마치 주님께서 말이죠. 기다리셨다는 듯이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랑 똑같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이민생활하다 오신 분들 여기 계실 줄 압니다.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인교회가 미국 사람들에게 전도합니까? 안 합니까?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베들교회만 하더라도 79년대 생겼거든요. 79년대 생긴 교회인데 79년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서는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서 베델교회 교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교회로 나와가지고 세례받고 소위 말하면 집사되고 장로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베델교회 경우만 하더라도 미국에 살면서 옆집 사람 미국 사람에게 전도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지금 1970년대 초반부터 이민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니까 약 한 35년 동안 해온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다른 뭐 종족에게 전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유대인 못지않게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자민족 중심주의입니다. 굉장해요, 그게. 제가 그걸 어떻게 경험하게 됐냐면 제가 섬기고 있는 베델교회가 이제 건축을 계획 중에 있거든요. 본당은 큽니다. 본당은 한 1000석 정도 되니까 본당은 부족함이 없는데 교육관하고 체육관이 부족해요. 짐이 이제 농구장이죠. 그런 게 필요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좀 약간 좀 크게 지려고 계획을 세웠더니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동네 주민들이 이제 전부 거기 이제 물론 백인 거지 지역인데 그 반대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 보통 반대를 안 하더라고요. 아주 그 막 그 공격적으로 반대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물론 뭐 그런 뭐 거창하게 말하면 사회학적으로 그 원인 분석이 가능하죠. 뭐 어떤 백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약간 인종차별적인 현상이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나 뭐 그런 건 사실 그 얘기하기 좀 곤란한 문제고 저는 그걸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있는 한인교회 이걸 반대하느냐.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뭐 트래픽이 많아져가지고서 뭐 복잡해진다,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한다, 막 이렇게 그런 이유를 대지만은 제가 신앙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과연 베델교회가 이 지역에 27년 동안 있으면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정말 축복이 됐느냐. 축복이 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그 동네를 뭐 깨끗하게 잘 뭐 청소 교회를 청소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때문에 집값이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그건 그런 건 잘했는데 주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하자고 적극적으로 전도 같은 건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기여한 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왜 한인교회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왜 주일만 되면 우리가 샤핑 가려고 차 몰고 나가는데 그 편안해야 될 주일날 차가 막히게 되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구느냐. 그런데든지 또 큰 건물 지면은 얼마나 더 복잡하게 하려고 그러느냐. 절대 반대다. 뭐 이런 식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양쪽 다 서로 타협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양보하고 주민들도 양보하고 제가 그런 과정에서 이 기조를 다시 본 거예요. 도대체 베델 교회가 한인 교회로서 이 지역에 와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큰 기여를 했지만 이 현지인들에게 미국 사람들에게는 기여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 못지않게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구나. 베들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뉴욕에 있는 교회나 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 다 둘러보니까 대동소이하더군요. 그러나 최근에는 몇몇 교회들이 다른 인종들에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 한인교회가 전 세계 몇 개인지 아세요? 5,500개가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 남한의 교회 숫자가 몇 개인지 아세요? 5만 5천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5만 5천 개가 남한에 있고 해외에 5,500개가 있어요. 거의 10분의 1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그때 신문에 그런 글을 쓰셨더군요. 남한의 그 기독교인 개신교 숫자가 자꾸만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 성장이 둔화됐다, 뭐 멈췄다, 오히려 퇴보한다 그러는데 그분은 그렇게 보시더군요. 해외로 다 나가서 그렇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일리가 있어요. 해외 나가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약 700만입니다. 700만. 예. 그런데 남북한 합친 숫자가 몇 명입니까? 한 7천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묘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 7천만인데 한반도 외에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약 700만입니다. 이 10분의 1인데 이걸 우연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700만은 그렇다 치더라도 5,500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라 수는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완전히 무슨 산수 퀴즈 하는 것 같아요. 적게는 150교를 잡는 사람들도 있고 많게는 180교를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나라 숫자 말이에요. 나라 숫자가 약 150개에서 180개 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계에 가장 많이 흩어져 사는 인종이 중국 사람인 것 같죠?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많아봤자 한 130개, 140개밖에 안 된대요. 나라 숫자가.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은 절대 혼자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차이나타운을 만듭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금문교 만들고 나서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샌프란시스코 거기에 정착했잖아요. 그리고 파나마 운하 팔 때 많은 중국 사람들이 갔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파나마 운하 건설에 다 끝내놓고는 전 남미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룹으로 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항상 차이나타운을 만듭니다. 그 차이나타운을 만들어가지고 장사도 거기서 하지만 사는 것도 거기서 살아요. 그냥 항상 그룹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를 들어갈 때 뭐가 기준이냐면 이 나라의 차이나타운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걸 본대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나라는 차이나타운이 안 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룹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각계전투로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들어가서 하여튼 그 나라가 돈벌이가 조금 된다는 정보만 있으면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서 자리 잡고서는 돈을 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자기 친척 부르고 형제 부르고 친구 부르고 동창 부르고 그러고서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80여 개의 국가에 약 5,500개 한인교가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숫자입니다. 저는 이것은 우연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시면 안 떨어진다 그랬는데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가르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국내 5만 5천 개가 있고 해외 5,500 개가 나가 있는 이 현상을 뭐 우연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이 5,500 개 한인교회를 세계 흩어놓으셨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한인교회가 한국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신을 차리고 옆에 있는 현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계 선교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한인교회 역할이라고 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그 이민의 역사를 한번 그 공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사실 체계적인 책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이민의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면 고구려의 유민까지 올라가더군요.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그 유민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뭐 중앙아시아를 떠돌고 뭐 이렇게 흩어졌다 그러는데 얼마 전에 오덕교 총장님 계시잖아요, 합신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인도에 갔대요. 거기 신학자들 뭐 모임 있어서 가셨는데 그 참석자들 가운데 보니까 꼭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대요. 한국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인디아 사람이라고, 인도 사람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생긴 거는 꼭 한국 사람 같은데 어떻게 인도 사람이냐 그랬더니 자기네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자기는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자기는 뭐 어디 저기서 옛날부터 이렇게 흘러온 민족이라 그러더래요. 그런데 호기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음식 문화하고 놀이 문화는 가장 그 원형대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고. 그래서 음식을 물어보는데 여기 조금 시험 들 사람인지 모르지만 개고기를 먹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먹는다 그러더래요, 개고기를 자기네가. 그럴 뿐만 아니라 놀이 문화 가운데 뭐가 있냐 그랬더니 팽이치기가 있다 그러더랍니다. 팽이치기. 그런가 하면은 몽골 반점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몽골 계통의 사람들 발가락, 새끼 발가락 그 옆에 또 하나 이렇게 붙은 거 있잖아요. 예. 그 뭐 여섯 번째 발가락 비슷한 거 조금 나와가지고 우리 양말 신을 때 잘못 신으면 그 걸려서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있는 게 아니랍니다. 예. 저는 뭐 백인이고 흑인이고 이거 다인 줄 알았더니 그게 몽골 계통 사람들에게 있대요. 여러분, 이따 조용히 한번 발을 쓱 만져보십시오. 내가 몽골 계통이지 아닌지. 그게 있어야 몽골 계통이고 아니면 피가 섞인 겁니다. 근데 그것도 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오덕교 총장님이 좀 그 또 관심이 있어서 그 좀 더 어떻게 연구해 보고 싶은데 뭐 자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오셨다 그러던데 자기 생각엔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틀림없이 고구려 유민들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우리나라 그 저 한국 사람들이 뭐 단지파 잃어버린 지파다 그런 해석도 이상한 것도 나오지만 그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들의 후손인지 어떤지 불분명하지만은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만은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세계 역사상 180여 개국에 나가 살면서 그것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 민족이 없거든요. 그럼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고는 해석할 수가 없는, 그것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말이죠. 이민 역사 가운데 최근에, 뭐 이제 최근보다도 1920년대, 30년대 그 사할린에 살던 그 고려족들이 스탈린이 강제로 이주시켜갖고 흩어졌잖아요. 여러분 혹시 어저께 밤에 우크라이나 그 추적 60분 보셨어요? 예, 저도 봤습니다.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그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 가운데 무국적자들을 집중 취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적 60분에서는 그 사람들을 독립군의 후손이라고 부각시키더군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와 오늘 한국 국민들이 그 사람들 외면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나갔어요. 근데 저는 그 추적 60분을 보면서 그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그 무국적 고려인들이 믿는 사람들의 후손이 아닐까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지금 중앙아시아의 그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이제 선교를 할 때 통역자로 세운 사람들이 고려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려인들이 뭐 돈을 받고서 뭐 일하기 시작했지만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고려인들이 예수 믿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 믿는 그 반응이 참 좋고 또 그 참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상한 현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저 연해져 가 계신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최근에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도 최근에 알았는데 연해주에 그때 스탈린이 흩어버리기 전에 한국 사람들이 살던 그곳에 교회가 많았었답니다. 그리고 스탈린이 흩어버리기 전에 지도자급을 전부 숙청했대요. 근데 그 죽인 사람들이 대부분이 크리스찬 지도자들이었고 교회 목사들과 장로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전부 이제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흩어버린 거예요. 그랬다는 그런 기록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그때서야 제가 좀 실마리가 풀렸어요. 무슨 실마리냐면 왜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사역할 때 통역을 했던 무슨 뭐 돈 좀 얻으러 왔던 그런 식으로 왔든 간에 어쨌든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잘 믿을까? 그 잘 믿는 현상에 대해서 제가 퀘스천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도 뭐 지나친 영적인 비약일지 모르지만은 그 사할린에서 죽임을 당한 스탈린에게 죽임을 당한 교회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약 7,000명인가 됐었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들이 살아있을 때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적어도 기도하지 않았었겠는가. 여러분 지금 살아계실 때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적어도 저희 가문은 뭐 거창하게 가문 계속 죄송합니다. 저는 딸 둘밖에 없지만은 하여튼 저희 가문은 저희 자녀손들은 주님 오신 그때까지 신앙 좀 변절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그 자녀손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과한 요구입니까? 하나님께? 그건 뭐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그 자기 자녀손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셨다가 그들은 다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지만은 또 중앙아시아에 흩어졌던 그 후손들은 뭐 정말 가까스로 그 연명에 살아났지만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이렇게 쉽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살아있을 때 조상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사실은 우리가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둘 필요가 있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이민의 역사 또 그 이후에 보면 뭐 1950년대, 60년대 계속 미국으로 이민, 유학 간 사람들이 있죠. 또 60년대 초반에는 또 브라질로 또 이민 갔잖아요. 예. 또 남미로도 이민 가고 캐나다로 이민 가고 그러다가 70년대 초반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미국 이민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 이민교회 역사 보면 70년대 초반에 생긴 교회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또 주재원들이 나갔다가 또 거기 머물게 되고. 근데 그런 숫자들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700만이 나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말이죠. 최근에 조기 유학생들입니다. 아마 여기도 뭐 저 자녀손들 가운데, 자녀나 손자 가운데 저 조기 유학 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조기 유학생들이 왜 이렇게 많이 흩어져 갈까?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조기 유학생들의 실태가. 제가 얼마 전에 그 동남아시아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요즘에 말이죠. 조기 유학생들 정말 많이 옵니다. 필리핀에.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시간이 있을 때 오지로 들어간답니다. 왜냐하면 선교 탐사하러, 조사하러. 그런데 자기가 들어가는 지역은 선교사들이 안 들어간 지역이래요. 한국 선교사들이. 근데 요전에 어느 지역에 들어갔더니 한국 선교사는 없는데 조기 유학생들은 와 있더래요, 거기. 대단한 저력이에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싱가포르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싱가포르는 어떠냐 하면요. 공립학교에서 전부 영어를 쓰기 때문에 옛날부터 조기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한 번은 싱가포르 학부모가 자기를 붙잡고 그러더래요. 야, 니네 나라는 무슨 난리가 났냐? 그러더래요. 왜 아빠들은 오지 않고 엄마들이 애들 손 붙잡고 전부 피난오냐? 그러더래요. 여러분, 말레이시아에 가면 그 쿠알라룸푸르에 그 열린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김기영 목사님이 제 친구인데 그분이 그래요. 우리 말레이시아는 말이죠. 거기도 영국 연방했기 때문에 영어권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어떤 정도냐면 지금 조기학생들이 오는데 아빠들은 전부 여기 서울 계시고 한국 계시고 이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오는데 자기는 말이죠. 그냥 열린교회 그냥 열어놓고 있으면 다 온대요. 교인들이. 전부 설교하라고 제가 수요일날 설교하러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전부 조기학생 엄마들만 앉아있더라고요. 한 4, 50명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 1월 달에는 저 상파울로 갔었습니다. 그 브라질의 그 큰 도시잖아요. 그런데 남미의 최대 도시입니다. 거기가 그 해발 한 뭐 800m 정도 있는 고지에 있으면서 참 시원하고 그리고 인구가 그 주변 도시까지 합치면 한 1200만이라 그러니까 엄청난 대도시입니다. 훌륭한 대학도 있어요. 한인교회가 한 50여 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인교회 목사님들을 이제 모인 자리에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도 조기유학생 옵니까? 그랬더니 안 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니, 포르투갈 말 배워서 뭐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조기유학생이 안 온다는 거예요, 거기는. 상파울로의 그 훌륭한 도시에 말이죠. 근데 여러분, 벨리즈란 나라 아십니까? 아세요? 대단한 그 지식입니다. 제가 이 벨리즈란 나라 저도 몰랐는데, 어디 있는 나라냐면, 멕시코 있잖아요. 멕시코 동남단에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인구 30만. 그리고 인종은 흑인도 있고, 흑인과 섞인 섞인 사람들도 있고, 또 동양 사람도 있고, 뭐 원주민도 있고, 뭐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영국에 식민지였었어요. 영어가 공식 언어입니다. 거기 조기 유학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알고 갔나 모르겠어요. 제가 벨리즈라는 나라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베델교회 담임 목사로 간 게 7년 전이거든요. 갔더니 벨리즈라는 나라를 선교한대요. 그래서 벨리즈가 도대체 어디 있는 나라냐고 내가 무식해서 모르겠다 그랬더니 멕시코 동남단에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알았 나라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단기 선교팀이 매년 갑니다. 거기는 베델교회에서 의사들도 가고 뭐 학생들도 가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갔었어요. 몇 번 갔었어요. 근데 한 번은 우리 교회 이제 단기 선교팀이 갔는데 거기에 갔는데 병원에서 말이죠. 한국에서 온 조기 유학생이 갑자기 급성 맹장염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 팀으로 가신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가서 그 학생 기도해 줘야 되겠다고 멀리 이국말 여기까지 와서 지금 아픈데 지금 이제 멕시코로 그 헬리콥터 타고 그 이송해야 된답니다. 근데 비행기 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이분들이 머리 붙잡고 기도하고 팔 붙잡고 기도하고 어떤 분 다리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 다리 붙잡고 기도한 여자 집사님 말이죠. 이분이 그 젊은 그 고등학생이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이제 나중에 왔어요. 왔는데 나중에 소식 들으니까. 자기 남편이 그러더래요. 아이, 여보, 우리 그 한국에 있는 그 조카가 벨리즈에 그 조기학생으로 갔는데 맹장염 때문에 죽다 살아났대. 그래. 자기 남편 쪽으로 친척의 그 조카였던 거예요. 근데 서로 안 만나고 사니까 모르는 거죠. 이런 해프닝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참, 이 벨리즈라고 하는 나라까지도 우리 한국 조기학생들이 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그 뉴질랜드의 코스타에 갔었어요. 가가지고 이제 끝나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같이 돌아오기 위해서 대한항공을 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한항공 그 747 얼마나 큽니까? 그 안에 말이죠. 한국 애들이 막 보글보글보글보글 하는 거예요.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전부 여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 왜 나오냐 그랬더니 그 뉴질랜드 사는 그 교포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인용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뉴질랜드는 후질랜드랍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후져가지고 애들이 지루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학만 됐다 하면은 있으려고 그러지 않는데요. 전부 서울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바글바글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저하고 우리 집사님 딱 탔는데 내가 무슨 꼭 수학여행 인솔에 가는 교사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아이들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속으로 기도가 절로 되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지금 흩어져가지고 이 영어 때문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외국 생활을 통해가지고 좀 이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을 훈련시켜주시고 이들이 이왕 나와 사는데 정말 그 저 세계적으로 그 인물도 좀 나오게 하시고 뭐 조국을 위해서 좀 봉사하는 사람도 나오게 하시고 이런 기도가 막 절로되더라고요. 아주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요, 이제 무슨 일을 했냐면요. 제가 이제 그 안식년인데 좀 나와가지고, 조금 바쁘게 보냈어요. 지금 조금 이제 한가해졌는데. 그, 제가 서울 오니까 그러더라고요. 요즘은요, 백수가 과로사 한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바빠가지고. 그래서 제가, 야, 그 말 마음에 든다. 내가 지금 안식년인데 과로사 하게 생겼구나, 지금. 에즈마야 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에즈마야 운동이 뭐냐면 그 이름이 구약의 그 에스라 선지자를 영어로 에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를 느헤마야 그러잖아요. 그 합성어입니다. 에즈마야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무슨 운동이냐면 해외에 있는 교포 아이들을 여름방학 때 한국으로 불러다가 농어촌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어촌교회에 가서 아주 특별히 외진 곳이죠. 그런 곳에 보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는데 그걸 영어로 해주는 거예요. 그거 해주니까 말이죠. 굉장히 좋아들 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걸 하면서 이름을 에즈마야라고 왜 붙였냐면 가만 생각하니까 이 조기 유학생을 비롯해서 지금 세계에 뭐 우리 한국 교회 없는 데가 없고 거기서 이 세들이 잘 자라나고 있거든요. 도대체 그들이 왜 지금 해외 나가서 이렇게 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조국을 위해서는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랬을 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에스라는 영적인 재건에 쓰임 받았잖아요. 또 느헤미야는 또 정치적 사회적 재건에 쓰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욕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이왕에 우리 이 아이들 이렇게 흩어 놓으셨다면 이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아니면 한국에 방문을 하든지 한국에서 봉사할 때에는 이들이 에스라처럼 또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운동은 작년에 시작했어요. 그 광주에 저희 집사람이 세미나인더로 내려갔다가 전라남도 광주입니다. 거기서 이제 잠깐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가르치다가 우리 남편이 유승근 목사가 그 농어촌의 아이들 교육에 관심 많습니다. 그런 얘기 한 번이에요. 제가 좀 관심이 있거든요. 특별히 그 목회자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까 쉬는 시간에 목사님 몇 분 찾아왔더래요. 그러더니 아 그렇다면 우리 동네 좀 아이들 보내갖고 여름 성경학교를 영어로 해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탁을 받고 집에 와서 제게 얘기하길래 아 그럼 한번 보내보자고 그래서 15명을 보냈어요. 작년에. 15명이 어디로 갔냐면 전라남도 보성하고 순천하고 여수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15명이 이제 그 가가지고서는 한 군데서 한 일주일 가운데서 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 나흘 정도 여름 성경학교를 영어로 해준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순천 가서 해주고 그 다음에 여수 가서 해줬어요. 그런데 그 여수나 이 순천 보성 지역의 지금 시골교 현황이 어떠냐면요. 열 몇 개 교회가 연합을 한 거예요. 한 교회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열 몇 개 교회가 조금조금한 시골 교회들이 모았는데 애들이 한 130명 모인 거예요. 애들이 없잖아요, 시골에. 무슨 애들이고 어른이고 별로 없고 교회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영어로 뭘 한다니까. 일러 온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대학생 때 말이죠. 그 시골에 여름성경학교 주로 갔었거든요. 그때는 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 어디 뭐 갔었는데, 그 동네 아이들이 그 120명 살았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40명 밖에 그 교회 안 나왔어요.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해주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사탕을 준다니까, 120명이 다 왔었어요, 그때, 동네 애들이. 그래가지고 뭐 그런 봉사하신 분들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오면 꼭 신발 잃어버린 애 있잖아요, 왔다가. 꼭 흔 신발 신고 왔다, 새 신발 신고 안 했다고요. 그러면 또 새 신발 잃어버린 애는 울면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신발 찾아내라. 그럼 또 우리 없는 돈에 또 뭐하지 신발 사주고 막 그러면서 여름 성경학교 해줬는데 그때는 사탕만 준다 그러면 애들이 다 왔다고요. 동네 애들이. 그런데 요즘은 말이죠. 영어를 준다 그러니까 오더라고요. 시골에서. 그래서 아 이게 참 좋은 전략이다. 그래서 실제로 전도도 되지만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세 군데서 하고 나니까 참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좀 더 좀 해달라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더 했었는데 저도 이제 그러면서 알게 됐습니다만은 그 조선 가정 아이들이 많더군요 요즘에 농어촌에. 조선 가정 아시죠? 예. 조부모님이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손자 손녀 데리고 사는 가정. 그러니까 뭐 도시에서 살면서 예. 뭐 제가 잘못 말했습니까? 예. 예. 하여튼 그 도시에서 젊은 사람들이 살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못 살게 됐잖아요. 뭐 경제적인 이유나 하여튼 그래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시골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그 전도사님 한 분이, 보성 쪽에 계신 전도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말이죠. 애들 일곱 명이 있는데, 그 초등부, 중등부 합쳐서 일곱 명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이 조선가정 아이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자기가 가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마음의 문을 안 연대요. 왜냐면 어른들이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이들이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갔기 때문에 문화 충격을 느낀다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에도 적응이 안 돼.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는 대화가 안 돼. 교회 가도 대화가 안 돼.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데 신기한 거는 미국에서 왔던 그 이세들, 자기들보다는 조금 나이가 많죠. 대학생들이었으니까. 뭐 형이나 누나나 뭐 언니나 오빠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이세들하고는 막 같이 뛰어놀고 막 같이 활동하고 그러면서 헤어질 때는 막 눈물을 흘리고 이 눈물을 흘린다는 게 벌써 이 감정을 표출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꾹꾹 눌러놨던 그거.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거 그만두고 그 조선 가정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계속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이걸 조직적으로 해야지 안 되겠다 싶어갖고 말이죠. 제가 작년에 15명 배들기 아이들만 보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제가 알고 있는 친구 목사님들에게 뭐 토론토, 뉴저지, 뉴욕, 뭐 또 다른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연락을 했더니 한 100여 명이 왔어요, 금년에. 예. 저 멀리는 스톡홀름에서도 왔어요. 스웨덴에서, 그, 스톡홀름에서 왔는데, 아, 걔네들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그 나라, 그, 고등학교 지금 한 2학년 되는 여학생인데, 자기는 5개국으로 한대요, 5개국어. 유럽에 사는 애들이 유리하더라고요. 미국 사는 애들은 영어밖에 못하는데, 거기 사는 애들은 한국말 당연히 잘하죠. 뭐, 영어 당연히 잘하죠. 그 나라 말하죠. 독어하죠. 프렌치하죠. 5개국어 한대요. 근데 말레이시아에서도 왔어요. 말레이시아에서도 김경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비롯해갖고 아이들 3명 보내고 또 그 교인 한 사람도 따라오고 그래갖고 100여 명이 왔는데 8군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금년에. 금년에는 이제 전라도 지방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는 이제 경상도 지방도 했어요. 예.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예. 그래서 포항, 의성, 또 청송 이렇게 했습니다. 경상도 지방에서. 그리고 전라도 지방에서는 보성, 또 목포, 여수 이쪽으로 했는데 그 끝난 게 바로 지난주였어요. 지난주에 그거 두 주간에 걸쳐서 전국을 다니면서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지금 뭐 많은 걸 느꼈어요. 아 정말 농어촌 교회가 정말 열악하구나. 또 조선 가정의 실태가 심각하구나. 그 많이 느꼈어요. 제가 그 등량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이 일을 위해서 교장 선생님을 만났죠. 교장 선생님한테 학교를 좀 빌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빌려줘야 되냐 그래요. 그래서 여름 성경 캠프 하려고 그럽니다. 그 지역계 목사님들과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없으라 그러더라고요. 그 예수 믿으십니까? 했더니 안 믿는데 자기는. 그런데 이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학교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교장 선생님, 잠깐만. 이거는요, 성경 가르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상관없대요. 방학이 7월 23일에 하는데, 23일부터 목요일까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 가운데 이 종교교육이라고 해서 반대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괜찮대요. 공문에다가, 이거는 내용은 성경 가르치는 거고, 영어 캠프인데, 원하면 보내고, 원하지 않으면 보지 마라. 그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십니까? 그 말을 못하고 조금 궁금해서 캐봤더니 바로 며칠 전에 도호에서 그 교육청에서 교장 선생님 처음 소집했대요. 특별 지시하기를 앞으로 영어 교육에 힘쓰시오. 다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가 나타나니까 완전히 뭐 이건 야 다 타이밍 적절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라 이거예요, 우리 보고. 그래서 제가 야 정말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영어 들고 지금 뭐 지금 이게 지방 다니면 되겠구나, 이거 되는 장사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그래서 여기 조선 가정 아이들 많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 목사님 여기 많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120명이래요. 학생 수가 지금. 120명인데 그중에 약 30명에서 40명이 조선 가정이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근데 목사님, 그래도 우리 학교는 난편입니다. 심한 학교는요, 50%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독특한 사회현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예.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가정도 지금 많이 지금 뭐 갈라지고 이혼하고 그럽니다만 안 믿는 분들은 더 심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혼이 무슨 물론 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니에요. 제가 참 그 말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 시카고에 제가 목회할 때 그 이혼을 당한 부인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울타리라는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격려해주고 사는데 회장 되시는 분이 특별히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그분도 이혼을 당한 분인데 그분이 그래 이혼이 죄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때 좀 참고가 됐는데 어쨌든 사실 이게 지금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그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특별히 이제 제 입장에서 이민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 어쩌면 이 작은 일이지만은 느헤미의 역할이 아닌가. 조선 가정의 아이들을 우리 2세들이 와서 붙잡아주고 그들을 좀 세워줄 때 그것이 느헤미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쭉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직 평가를 제대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대략 집계를 해보면 약 한 2,500명에서 한 3,000명 대상으로 사역을 했어요 이번에 100여 명이 와가지고 더운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애들이. 예. 그 원칙은 경제적인 원칙은 아이들이 항공료만 자기 부담하면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그냥 전부 이 에즈마야 운동 본부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본부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뭐 교통비, 뭐 숙박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 불광동 수양관에 우선 아이들을 모아놓고 2박 3일 동안 전국에 흩어보내기 전에 거기서 수련을 했어요. 그래서 김요셉 목사님 아시죠? 수원 중앙 거기 초등학교 설립하신 분. 김장환 목사님 아드님. 이분이 또 아주 적합한 강사예요, 걔네들한테는. 이분이 오셔가지고서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덴티티 그 위기를 느꼈던, 정체감 위기를 느꼈던 그 얘기. 그분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여기 와서 했어요? 아, 요한 목사님 왔는데, 김요셉 목사님도 한번 초청해 보십시오. 참 아주, 정말 뭐 웃으면서, 우리, 근데 이제 그 이민께서 들어야 될 재밌는데, 상황이. 2세들이. 얼마나 그 참 자기 얘기가 실감나는지 몰라요. 그분이 와서 얘기하니까 애들이 막 다 뒤집어지고 다 그냥 뭐 은혜 받았어요. 왜냐면 자기네보다 더 미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한국말 더 잘하거든요. 그부터 기가 죽는 거예요. 하여튼 그분은 참 인생이 재밌어요. 그 와이프는 또 그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자기보다 더 못한대요. 그래서 항상 김포공항 출입할 때는 와이프랑 자기가랑 같이 이렇게 미국, 자기는 한국 시민권이래, 김여성 목사님. 와이프는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미국 시민권이래. 여권을 내면 이게 바뀌었다고 자꾸 그런대. 제가 안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한 5분은 걸린대요. 하여튼 그런 얘기 하면서 애들에게 자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유익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먼저 흩어지기 전에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온 애들도 아직 자라난 애들이거든요. 에즈마야라는 그 거창한 이름은 있지만 걔네들이 미래의 에즈마야가 돼야 될 애들이지 이미 에즈마야가 아니거든요.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걔들에게 먼저 집회를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준비시키고 그리고 내려보냈습니다. 이번에 그 청송에 갔었는데요. 청송은 그 교도소에 갔었어요. 교도소의 그 교도관 자녀들이 거기 또 이제 그 같이 살고 있는 그 시설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하면서 교도관 자녀들과 그리고 그 지역에는 12개 교회 목사님들이 연합해가지고 애들이 한 350명 정도 모여요. 400명 정도. 뭐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거긴 에즈마 애들이 한 30명 정도 내려갔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교도관 자녀들 말이죠. 한 교회를 안 다닌 애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영어 캠프, 성경 영어 캠프, 성경이지만 상관없는 거예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참 그 성경도 요번에 좀 처음 배운 애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양평 쪽으로 보냈는데 양평 쪽에 또 고아원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또 같이 사랑으로 같이 먹고 자면서 걔네를 같이 해주고 또 고아원에서는 또 이제 양평에서는 거기 군에서 운영하는 무슨 또 이런 연수원 그 빌딩을 또 빌려줬어요. 그래갖고 소위 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예수 믿겠다고 또 그 결심하고 그랬어요. 마침 우리 베델교회에서 아이들이 그 영어로 하는 그 어린이 전도 폭발팀이 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뮤지컬을 하거든요. 예, 영어로 이제 뮤지컬을 하는데 그 뮤지컬을 이제 애들이 이제 보면서 이제 물론 자막이 나가니까 한국말로 그래서 그걸 애들 앞에서 공연하고 그러고서 이제 어느 선생님이 나가서 여기서 예수 믿으라 아이 손들어라 그랬더니 뭐 50명 이상이 손들더라고 양평에서 안 믿는 애들이. 예,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번에 특별히 좀 사역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해외 한인교회에 나가 있는 그런 그 2세들이 지금, 우죽순처럼 이렇게 잘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이 조국을 위해서는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그 조승희 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마침 그 이 독일에서 목회자들과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막 입맛을 싹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버지니아 텍이 거기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뭐 먼 곳은 아니거든요. 또 우리 교회 아이들도 거기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잘 압니다. 그 학교에 한인 학생의 그 기독 학생회가 굉장히 활발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 일주간 거기 독일에서 지나면서 막 정신을 못 차렸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적어도 우리 2세들이 미국 사는 2세들이 이 땅에서 존경받는 인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그 소원이거든요.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존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평상시에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그거는 뒤집어진 사건이에요. 반대가 됐잖아요. 저 나름대로는 그 사건을 접하면서 아 정말 이건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 예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에즈마야 사역 같은 것을 좀 더 힘써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굳히고 그때 독일에서 서울로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기저기 지금 흩어져 있는데 지금 거기서 2세들이 이렇게 잘 자라나고 있는데 이 2세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기도에 좀 품어주시길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조국을 위해서 나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농어촌에 가서 그들이 그렇게 봉사를 하는 것은 농어촌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거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 2세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특별히 미국과 같이 이 다인종 사회에서는 그 정체성의 문제가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한국도 이제 다인종 사회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이제 점점 다인종 사회가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말이죠.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한 게 있는데 뭘 연구했냐면 왜 흑인들은 미국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고 왜 동양인들은 와서 적응을 잘하는가 이걸 연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위 말하면 아이비리그나 명문대 가보면 사실은 뭐 그 흑인들보다는 아시안 애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놓고 연구했는데 뭘 연구했는가? IQ를 검사해 본 거예요. IQ를 비교해 봤더니 똑같아요. 그럼 이건 IQ 차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차이냐? 그 차이로서 제시한 게 뭐냐면 미국에 온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노예로 끌려왔는 데 비해서 오리엔탈들은 잘 살아보자,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알렉스 헤일리라고 한 사람 아시죠? 뿌리의 작가잖아요. 저는 그 사람이 그냥 그런 대중적인 그런 뭐 소설이나 쓰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상당히 의식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말콤 X에 대한 전기를 썼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말콤 X하고 대화를 계속 주고받은, 말콤 X가 워낙 바빴으니까 당시에. 그러면서 뭐 조그만 노트하고 메모해가 그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전기를 써낸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면 의식 있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이에요. 왜 뿌리라는 소설을 쓰게 된지 아십니까? 그 사람도 같은 흑인으로서 미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흑인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원인이 뭐냐, 그게 도대체 왜 흑인들은? 왜 적응을 못하냐, 그게. 그랬을 때 찾아내는 것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뿌리부터 찾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뿌리부터. 그럼 내 뿌리는 도대체 뭐냐, 그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자기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게 할머니가 닭을 부를 때 닭이라 그러지 않고 뭐 치킨이라 그러지 않고 무슨 다른 말 썼던 게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할머니가 좀 다른 말로 이 닭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실마리로 해가지고 그 단어를 실마리로 해갖고 찾아 들어갔더니 그게 만딩고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만딩고족을 찾아간 겁니다. 감비아까지. 그래서 만딩고족에서부터 자기 조상들이 왔다는 걸 알고 그리고 자료를 모아서 쓴 것이 뿌리라는 소설이에요. 왜 그걸 썼느냐? 우리 아프리칸 아메리칸들도 흑인들도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자기 뿌리를 알면 얼마든지 여기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분명한 정체성과 분명한 사명감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거예요. 물론 뭐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종적으로는 코리안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아이들이 농어촌에 와가지고서 뭐 불편했죠. 화장실도 좀 다르고 샤워실도 그렇고 뭐 모기도 많고 뭐 그래서 불편했는데,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체험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거기서 자라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라난 그런 환경 속에 자기들이 살아본다는 것 자체가 뿌리를 확인하는 중요한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인종적으로는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미국의 경우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인종차별 없이 아이들이 잘 놉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까지는 같이 동네에서 뭐 인종차별 없이 같이 놀거든요. 남미 사람이든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 뭐 동양이든 백인이든 같이 친구처럼 놀아요. 그런데 대학만 가면 갈라져요. 대학만 가면 완전히 인종적으로 착 갈라져요. 동양인들은 동양인대로, 흑인들은 흑인대로, 백인들은 백인대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백인 친구 집에 초대받아서 간 거예요. 근데 부모가 묻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냐? 아, 메릴랜드에서 왔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 너 원래 오리진이 어디냐? 아, 우리 부모님이 한국 사람인데. 아, 그렇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는 자랑스러운 미국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말도 못해요. 한국 역사도 몰라요. 근데 자기는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자기를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교회에서 교육시킬 때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은 법적으로는 미국 사람이다. 그러나 한국의 문화유산과 피해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다. 이것이 뭐죠? 사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까지 가야 됩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는요, 한국에서 자녀 교육시킬 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확인할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대장금 보셨죠? 예. 대장금을 안 보신 분들은 아마 안 계시고 저까지 봤으니까. 근데 전 대장금을 보면서 참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장금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장면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산속 어디 동굴 막 이상한 데서 그 죽어가잖아요. 근데 죽어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 장금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 그런 중요한 건 좀 외워놓으셔야죠. 이럴 때 쓰죠. 그걸 잊어버리면, 그, 예? 뭐라 그랬어요? 아, 여기는 남복경, 여기서 성경 수준만 높고 드라마 수준은 영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반드시 수락관 최고 상궁이 되어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순간입니까? 사명을 부여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장금 입장에서는 자기가 일생 동안 뭐를 해야 될지를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듣는 순간이라고요. 근데 어린 아이지만 그것을 가슴속에 담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는 오로지 목적은, 목표는 뭐냐면 수락강 최고 상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장금의 그 일생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뭐 모함하는 사람도 많고, 뭐 시기하는 사람도 많고, 뭐 도와준 사람 몇 안 되고, 그런데도 넘어지고 뭐 제주도까지 귀향 가고 뭐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락관 최고 상궁이 돼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으니까 넘어졌다고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 한국말 속담에 뭐 자빠진 김에 쉬어가자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일어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일어나봤자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자빠진 김에 쉬어가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쉴 수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자빠졌어도 얼른 일어나야지. 할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정말 중요한 두 가지는 분명한 정체성과 그리고 사명감입니다. 1968년도에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선생님들이 막 국민교육 헌장을 외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그거 외웠는데 좀 다 잊어버렸는데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맨 마지막에 그것만 생각나고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우리는, 자 같이 시작,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 정말 옛날에 거는 안 잊어버리는데 요즘에 걸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 명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잘된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민족, 그 당시 우리 민족에게 뭔가 그 분명한 목표의식을 심어준 거예요. 적어도 그 글 속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 과로하고 우리는 민족 중흥이라는 그 엄청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한번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괄호 열고요. 이것을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그 괄호 안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괄호 안이 아직도 뿌연뿌연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났는가? 왜 우리 생일 축하 노래 그런 거 알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사랑하는 순구나 왜 태어났니? 굉장히 부담스러운 노래예요. 축하해 주는 건지 놀리는 건지 말이죠. 근데 의미심장하잖아요, 그게. 왜 태어났냐? 그 왜 날 들어? 그러니까 그 괄호 안에 메꾸라 그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뭐 잘한 얘기 좀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사도바울은 그 괄호안을 메꾼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사명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사명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불사하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면서 말이죠. 목숨을 걸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왜 우리 삶이 재미없냐면은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다못해 골프에 빠진 사람도 그 열정 때문에 인생이 재밌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에 빠졌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삶이 재미없다는 것은 아무 열정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패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있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그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고생 목록 있잖아요, 거기 뭐. 내가 뭐 40에 하나 가만매를 뭐 몇 번 맞고 돌에 한 번 뭐 채찍에 세 번 계속 나가잖아요. 고생 목록. 그 고생 목록을 그렇게 열고 하면서도 한국식으로 말하면 자빠진 김에 쉬어가야 될 상황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가 일어났던 이유는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애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굴곡이 있잖아요. 그럼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느냐. 이거는 간단해요. 일어나 이유가 있는 사람은 일어나고 일어나 이유가 없는 사람은 그냥 넘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어나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확신하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킨다 그럴 때 그 정체성과 사명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 부모 입장에서 자기조차도 분명한 정체성도 없고 분명한 사명도 없는 사람은 그거 심어주기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는 대로 하지 아이들이 듣는 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진지하게 자녀 교육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나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것 두 가지, 정체성과 사명감이 내게 있을까? 있는가?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약간 다른 말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26장 19절 가서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는 사명이라는 말 대신 약간 좀 아주 약간 수사학적으로 좀 거창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그립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하늘에서 자기에게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좀 거창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내게 보여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넌 이 일을 하다 와라. 그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우리 아이들이랑 장거리 여행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가다 보면 꼭 스컹크들이 치워 죽어요. 그럼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하여간 스컹크가 치워 죽었는데 거기 지나만 가도 그 냄새가 10분은 차에 배어 있어요.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순간적으로 확 지나갔는데도. 그러면 막 애들이 스컹크 또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루한 여행에 애들에게 퀴즈를 냈죠. 얘들아, 스컹크 묘비명에다 는 뭐라고 쓸까? 그랬더니 애들이 가만히 있죠. 뛰다 죽다. 아마 딱 맞을 거다. 골프만 치던 사람에게는 뭐라고 붙여주면 좋겠냐? 치다 죽다.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사실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감당하고 죽었다. 묘비명에 그렇게 쓰면 얼마나 참 멋있겠습니까? 저는 그 에즈마야 사역을요, 최근에 제게 보여주신 사역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제게 보여주신 사역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뭐 간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석주 전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목포에 내려갔다가. 그, 왜 당했냐면은, 그, 완도에 이제 에즈마야 팀이 내려갔어요. 완도 그 조그만 그 노화도라고 있더군요, 완도 옆에. 노화도에 우리 그 합신 그 육회 동기인데 이운도 목사라고 친구인데 거기서 그 노화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이세들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냈더니 거기 한 40명, 6개 교회가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40명을 모아놨어요. 노화도 옆에 뭐 거기 그 또 보길도도 있더군요, 거기. 윤선도 씨가 살았더니. 보길도도 있고, 거기서 하여튼 무슨 이러니까 가까운 섬에서 봤는데, 거기는 아침에 안개가 뜨면 배가 못 와갖고 주일학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 좀 없애게 해달라는데 안개가 없었는데, 어쨌든 그 완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목포에서 이제 그 배를 타고 들어가려고 운전하고 갔는데, 이제 길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턴을 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분명히 차가 없었어요. 저쪽에서 안 왔는데 차가 이제 길거리에 파킹돼 있어서 가렸긴 했지만은 1차선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차가 나타나서 저를 받았어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받아갖고 이 제 옆에는 우리 집사님 탔었고 그런데 운전하던 죄를 저를 친 것이 아니라 뒷문 쪽을 쳤어요. 그 한 시속 80km는 된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봤니? 그 바람에 저는 차가 180도 돌아버렸고 그 차는 저를 뒷문을 받았는데도 서지 못하고 계속 전진해서 그 인도에 가서 그냥 아슬아슬하게 섰어요. 에어백 두 개가 그 차는 다 터지고. 그 제가 나중에 보니까 사진을 이제 찍어놨는데 이렇게 차를 보니까 그 저를 친 사람이 또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거기. 예, 목포 무슨 교회 집사님인데. 근데 그날이 월요일이었는데 그 전날 또 장로로 피택이 됐대요. 그렇다고. 왜 그 피택 장로가 목사를 받았냐고 제가 그랬는데.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어쨌든 뭐 그래서 같이 좀 이제 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또 목사님 아들이에요 자기가. 그래갖고 뭐 하여튼 우리 무슨 뭐 그 참 크리스찬의 교제를 했습니다 사고 나고서. 또 보험회사 직원이 또 그 또 저 아니에요 그 집사인데 그 목사님 사위예요 또.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 그냥 셋이 그냥 얼마나 참 잘. 근데 딱 그 사고 나고 나서 이 자동차 모습을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그 집사님이 그래. 자기가, 야, 이제 받는구나.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자기가, 보통 왼쪽으로 트는데 자기가 오른쪽으로 틀었대요. 그 바람에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안 그래서 막 못 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제가 사실은 이제 에즈마이어 운동하면서 아이들이 한 100여 명이 이제 뭐 토론토에서도 오고 이제 미국에서 오고 유럽에서 오고 그러니까, 걱정이 됐거든요. 한 명이라도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 건가. 또 지방에 뭐 여덟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뭐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보다도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책임자니까. 그래갖고서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벌써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죠? 이번에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번에 꼭 지키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아 그랬더니 딱 사고가 나고 자동차를 사고 난 모습을 보는 순간 약속 지켰지. 순간적으로, 그 뭐, 받았으면 크게 다쳤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일을 내가 했더니,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데 감사하게 그 이후에 아무 사고도 없이 잘 끝나서 지금 집에 다 갔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홀가로운지 몰라요. 지금 제 자신이,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그때그때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몇 번 있었어요. 제 인생의 어떤 스테이지에 특별히 하늘에서 보여주신 어떤 것이 있어요. 그거를 다 하고 나면 또 다른 걸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막 뭐 조금 이제 더 살고 이제 정리해보면 몇 번 보여주신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저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보여주실 때 반응을 두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그대로 할 수 있고 거스르지 않을 수 있고 하나는 거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수의 신분은 당신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것은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을 거스를 수 없어서 하다가 여기 섰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요. 얼마나 떳떳합니까? 그렇잖아요. 재판받는 죄수답지 않잖아요. 그 나중에 베스도 보고 뭐라 그럽니까?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적어도 그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사는 그 목적과 그리고 방법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 앞에서도 뭐 죄수복 입고서도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는 수도 있고 거스르지 않아야 되는데 거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주저주저하는 가운데 시간 다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이번에 이 남한강 연수원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께서 한번 좀 인생을 이렇게 쫙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나가서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한번 뒤돌아봐서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가? 또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분명히 붙잡고 사는 사람이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요즘에 무슨 뭐 유행가 몇 년 됐지만 하루를 살아도 뭐 행복할 수 있다면 뭐 나는 뭐 그 길을 택하고 싶어. 이거 어느 목사님이 은혜 받았다고 저에게 얘기해 줘가지고 제가 막 어이가 없었던 건데. 예? 김종환인가 뭐 하여튼 뭐. 근데 말이죠. 하루를 살아도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그걸 감당해서 살면은 뭐 나는 행복하겠다.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얘기지만은 사실 인생이 짧습니다. 제가 우리 박영선 목사님 처음 뵀을 때만 해도 아주 30대 후반에 뭐 한창 때 모습을 제가 뵀었는데 성도께 그때 제가 대학부 담당하시다 한번 찾아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 아주 그렇게 참 그랬었는데 오늘 아까서 얘기하시는데 어우 뭐 그 합신에 졸업식에 갔더니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두 사람밖에 없었어 그러시더라고요.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갑니다. 그래서 주저할 시간이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그걸 감당하기도 바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이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의 결론이죠. 강의의 결론이 아니라.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요. 초대교회의 이 상황을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은 거룩하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해외 한인께 5,500개 있지만 거기 도망간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 도망갔든 뭐 복음을 전하러 갔든 이미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재미난 게 뭐냐면 이 조기교 학생들을 보면서 언젠가 한국 교회 역사에 이렇게 한 페이지 장식할 것 같아요. 그때 영어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전 세계를 다니며 도를 한국 사람들에게만 전하다가 그 중에 몇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타인종에게도 전했더니 주의선이 함께 하셔서 수다 한 사람이 믿고 돌아왔더라. 아멘. 이렇게 될지 몰라요. 제가 여기서 받은 은혜 그겁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흩어지지 않았다 치더라도 치사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갔다 치더라도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조금만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쩌면 뭐 사명 감당, 아유, 그런데 부담스러운 얘기를 또 하고 가나, 강사가 이럴지 몰라요. 그런데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셔도 상관없어요. 사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생존을 위해서 살다가도 이런 뭐 연수원에 와가지고 한 번쯤은 뒤돌아보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 생존을 위해서 살다 가면 되겠는가? 바로 이 자리에서 뭐 어디 갈 것도 없어요. 이 자리에서 내가 오늘 이 시점에서 내 인생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그렇게 진지하게 물어보고 인도를 구하면 하나님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새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도 우리 박영선 목사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사실 길게 못합니다. 제가 오늘 1시간 10분 한 거는 대단한 기록입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남한강 연수원에 저희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살아온 날들을 또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